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경책하시고 위로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다가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고백했던 그 귀한 신앙의 내용들을 오늘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깨닫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은 잘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저는 뭐 평소에 뭐 이 말씀들은 그냥 기억을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외우려고 애는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예. 어쨌든 자꾸 암송하고 외우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17조를 보겠습니다. 17조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인간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찾기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15조에서 원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16조에서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15조를 통해서 원죄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담 안에 타락해서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죄성은 세례를 통해서도 결코 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죽임의 교리를 말할 때 죄를 죽인다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죽여서 그 존재 자체를 삭제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약화시키는 거죠. 바로 이 죄 죽임의 교리를 존 오웬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원죄의 교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 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은 아담 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무슨 악을 행하지도 않은데도 이미 날 때부터 우리가 죽기로 작정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선택교리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이 선택교리와 관련해서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질문을 하는데 공평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는가를 트집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공평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행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계시의 순서를 보시면 창조, 타락,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물러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염두에 둬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의 내용은 조직신학책이 아니고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창조, 타락, 구속의 순서로 이루어진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선택과 예정을 염두에 항상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매사에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을 찾으신다. 이 사실에 우리가 자극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되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일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 내가 뭐 어떻게 해도 뭐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직 신앙고백서의 순서도 보시면 12장부터 13장, 12장이 창조고 그 다음에 13장이 섭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장, 15장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을 말하고 그 다음에 16장, 17장에서 죄인의 구원과 관계된 선택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선택이 창세전에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선택은 타락 후에 계시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선택과 예정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을 쭉 깊이 알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말 선택과 예정교를 깊이 깨닫게 되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고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고 명시적으로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를 취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진 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엄연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우리 모두가 생물학적인 삶을 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행도 행하지도 않고 어떤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꾸어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선한 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대로 불합리하지 않죠. 공평하지요. 그죠?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 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선행에 기초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생각하면 선택과 예정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불만의 내용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들,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엇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위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우리는 생명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이 이러하다면, 즉 생명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있으라신 위치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타락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저 높은 영광인데 거기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있으라 하신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조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처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를 취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한 조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먼저 취하신 조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처를 취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네가 어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쁘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노 땅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아담의 후손이었던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리인이라 그랬죠. 온 인류의 대표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가는 역사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가 범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발견할 때마다 그분을 항상 등 뒤에 던져버리는 바로 그런 죄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이방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죽음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갔던 인생, 그리고 실제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버렸던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셨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특별히 인생들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으시는 그 역사를 잘 보여주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삼손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의 정수라는 책을 구약 모임에서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태평세원을 주시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범하죠. 그죠? 이런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차단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서 나선형 구조를 그리면서 이스라엘은 망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삼손을 일으키실 때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삼손이라고 하는 가장 타락한 순간에 가장 획기적인 사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은 인생들을 찾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면전에서 떠나간 인생들을 찾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 세상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범인을 어떻게 합니까? 색출해내지요. 경찰을 동원해서 찾아냅니다. 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면 인터폴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그 죄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왜 데리고 옵니까? 용서해주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죠. 데리고 오는 이유는 벌 주고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뭐죠? 벌 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런 표상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여러 인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셉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했죠. 인신매매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야말로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처음부터 접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형제들과 상봉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엄중하게 되었죠. 그리고 막 있지도 않은 누명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도 데려오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다 오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만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는 율법으로 만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만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죠. 그런데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도망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된 실상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만나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죠. 바로 주님께서 이런 의도로 우리를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적 사랑을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노래했는가? 여러분들 우리 시편 23편 노래 잘 하는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했죠.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인자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언약적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말은 마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서 추적해 가듯이 그렇게 추적해 가서 반드시 그 사랑을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절뚝발이 므이보셋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죠, 그죠? 예, 찾아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떠나간 인생들을 찾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 또 지금도 계속되지요. 예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셨죠. 그때 이 집안에도 여호와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은 바로 이런 범죄한 인생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의도로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양심의 상처를 입은 인생들은 그 당장은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동물들을 계속 학대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동물을 치료해 주려고 동물을 부르면 이 동물은 어떤 잔상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학대한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자기를 또 때릴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것은 죄된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적 공포심이 때로 침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런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타락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신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는 것이 그것이 타락이 무엇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오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너무 타락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사실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처벌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사관들이 왜 죄인을 찾겠습니까? 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조처를 취하셨는데 그 조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제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눈으로 가시적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겠죠.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른 어떤 것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 대신 죽게 하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생물학적인 삶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울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찾으시면 그것이 계속되면 그게 바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없이 그저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은총이지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또 여러분들이 뜻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드러내신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바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잘 아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비록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 못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가는 역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약속에도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나타나였지요. 약속을 말씀하였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뭐 모세를 보내시는 일이든지 사사를 보내시는 일이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약속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완전히 실패한 상태로 절대로 인생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절대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 역사를 보시면 타락한 이후 역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역사죠. 어떤 부류로 나누어집니까? 한 부류는 마귀에게 속하는 뱀의 후손이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여인의 후손의 부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인의 후손에 속한 부류들을 마귀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만드시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구의 몸을 통해서 보내셨는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지었죠.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의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이처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인 하와라고 지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비록 여인이 범죄함으로 해산의 고통이 더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이루신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17조에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 자체를 완전히 철폐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복에 대한 약속이 누구한테도 주어집니까? 이삭에게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복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도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방해했던 선지자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타나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도록 복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갱신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런 약속들이 왜 갱신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정수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약속들이 갱신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것은 약속 자체가 갖고 있는 결함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파트너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이 저주와 심판은 누가 사실은 담당해야 되는가 하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고 오히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다음에 비둘기 새끼도 둘로 쪼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죠. 그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 그분이 지나가심으로 언약의 저주와 심판은 누가 당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언약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의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언약과 관련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의 내용입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이 아닌 것처럼 마치 행위 언약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인 은혜 언약 안에도 율법의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안에도 은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430년 후에 맺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언약 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뭘 보여주죠? 우리는 언약에 신실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서 더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칭의의 상황에서 죄를 깨닫는 것하고 성화의 상황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도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때 죄의식을 느낄 때 자꾸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 의도와 목적은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2차 탈락자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을 더 굳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17조 보시면 3번 각주에 성경 구절 10구절을 쭉 달아놓는데 그 내용을 다 보면 다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이고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된 성구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길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은 죄의식이나 정죄의식이 발동될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실 때 그들이 한 번 도망하고 두 번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도록 찾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그 신실함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드러난지를 잘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또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찾아내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가는 우리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들어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